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혹시 여행 중이거나 계실 때에 경주에 한 번은 다 가보셨죠? 경주는 우리들이 아는 대로 유적지가 많은 곳이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수학여행도 많이 다녀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경주 그러면은 불국사 그리고 첨성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지정한 진귀한 건축물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분, 패총 이런 구조물들이 생각날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경주에 가시면은 치술령이라고 하는 좀 나지막한 그 고개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치술령 고개는 박재상이라는 이의 아내와 관련된 전설이 있답니다. 이 박재상은 5세기경 신라 눌지왕, 그 눌지왕의 신하였는데 눌지왕의 두 동생이 고구려와 외국에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몹시 고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박재상이 가서 임금의 동생들을 데려오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박재상은 아내에게 가서 내가 왕의 아우를 모시고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시오. 이렇게 하고는 먼저 고구려에 끌려간 왕의 동생을 신라로 데려다 놓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멀리 동해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멀리 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왕의 동생은 돌아왔지만은 이 박재상은 돌아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만 거기에 지쳐서 거기에 돌멩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돌을 우리가 망보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밤늦은 시간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경주 치술령 고개도 여러분 부부가 손을 잡고 한번 방문하시면은 망부석도 볼 수 있고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망부석에 별 여성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에이 뭐 안 들어오면은 말라고 그러지 이럴까봐 남편들이 겁이 나서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시인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지루한 시간이고 굉장히 마음도 아픈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보면 그 속에는 약속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설렘 그리고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벼락에 기대고 서서 그 따뜻한 햇빛을 쬐고 있는 조물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해?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 엄마를 기다려요. 그러는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겠어요. 엄마가 곧 오실 거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한쪽 끝에 앉아있는 녀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땅만 그저거리고 있는데 넌 누굴 기다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녀석은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왜? 너는 엄마 안 기다리냐? 엄마 없어요. 그러면은 아빠를 기다려야지. 아빠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과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표현하기 힘든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 망망대해에 버려진 사람처럼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 길바닥에 사람이 정말 넘치는데도 나와 관계된 사람, 나를 봐주는 사람, 내가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함께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친구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날 위해 걱정해주고 때로는 전화를 걸어주는 그 사람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고 염려해주는 성도, 그리고 날 위해 수시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다.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박국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참 어렵게 살았어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 밀려오는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창자가 끊어지고, 여러분 단장의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죠. 단장의 메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썩을 정도로 입술이 달달 떨리는 그런 고통 속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도 외양관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심령이 부흥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의 심령이 부흥되는 가정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서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린다고 번역된 말은 사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쳐다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주시하면서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파라고 하는 단어가 미가서 7장 7절에도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사파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도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 미가는 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미가의 고백이었어요.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데, 여기 기다린다고 번역된 사파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만나는 장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앉은뱅이 장애인이 그들에게서, 누구에게서? 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뜻하는 말이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바라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뭘 좀 주시려나,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 어떤 행동을, 이런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을 때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대답하면은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다려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방식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백신문도가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의 표현이 결국은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담장에 기대고 서 있는 쪼무레기를 얘기를 했는데 아빠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그러는 애는 거기서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간절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기다릴 대상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텅 비어있는 거죠. 그러나 엄마나 아빠를 기다리는 꼬마들은 벌써 그 가슴 속에 무언가 계속 움직입니다. 아, 오늘 엄마가 오실 때 맛있는 거 사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다림이 없는 장소는 바로 죽음의 장소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그거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때를 생각해. 언제 오실까? 언제라고 하는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가운데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뭐 바울 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고 공동 서신도 있고, 여러분들이 서신들을 쭉 읽어봐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를 많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때가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늠하고 기다려야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 이거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시간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적인 이런 시간은 사람이 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때,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일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하루 남았는데 그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왜?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한밤만 지나면은 그 사람 만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밤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오늘이야 오늘, 그러다가 11시쯤 되면은 1시간 남았으니까 가슴이 쿵땅쿵땅 뛰게 되는 거죠. 시계를 보면서 그때를 가늠하고 그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시간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약속한 사람의 그 사람이 나오면은 괜찮지만은, 되지만은 안 오면 그냥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점과 같이 소멸되고 맙니다. 내일 12시, 그리고 그 12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더 이상 없어지니까 단 일회적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다 그런 겁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일 12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5분 뒤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내가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적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은 설렘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12시 전에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시에 그분을 만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기다림이 가슴 속의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이 결국은 영적 운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 너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아? 한번 기도했으면 끝난 거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제 했던 그 기도 왜 또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기도를 오늘 또 하지요? 그런데 오늘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표현이 어제 기도 드리는 것을 오늘 또 하는 거고 하나님 오늘 드린 이 기도를 나는 내일 또 할 겁니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제 했잖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만해라. 난 내일도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부부생활과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혼하던 초창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 진짜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안 해. 그래서 부인이 물어봅니다. 왜 안 하는데? 어제 했잖아. 앞으로 안 할 거요? 뭐 한 번 했으면 됐지. 더 뭘 해.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장노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그러고는 다시는 안 해요. 아이고 이건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이 오늘도 표현하고 내일도 표현하고 계속 표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남편이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고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누구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가슴으로 애만 탈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와의 연인과 같으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표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옛날 성도들은 늘 때, 그 시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게 될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성취되어서 우리를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까?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극심한 로마 시대의 박해를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최고의 감사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야 돼요. 여러분 자리 잡고 앉으세요. 기다릴 장소입니다. 아까 박재상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는 시술령이라고 하는 그 고개, 그 언덕에서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루에 서리라 뭐 이렇게 말했는데 선다는 그 야차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자리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자리를 하나 꽉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장소 거기가 어디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는 바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자리를 잡을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이 의인까지 지켜가지고 세상에 공포됐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니엘의 삶의 자리고 거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날도 그랬고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날도 아마 그는 거기에서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삶의 자리인데 이 다니엘의 성루는 바로 거기였단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떨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굳건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내 생활 터전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 내 눈길도 거기에 머물러 있단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금방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한번 자리 잡고 앉았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서며 이 아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 뜻 속에는 머물러 견딘다는 이러한 뜻도 들어있어요. 머무른다는 것은 뭐 여러분 스쳐서 지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상당 기간 동안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 속에 견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자리지만은 거리에 자리 잡고 앉았으면 나는 거기 계속 머무르고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러한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여기에 자리 깔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한 500년입니까? 지나기까지 그때까지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로마 시대가 대부분일 것인데 거기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생존하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아주 소수였던 성도들이 점점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들 무슨 큰 현수막을 들고 큰 광장에서 수천 명씩 혹은 수만 명씩 대회를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 은밀하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를 고달프지만 살아나갔던 것을 봅니다.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은 상대방도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껴안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그래서 인내하던 믿음이 계속 짓밟혀지면서 몇백 년을 그렇게 지났더니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의 인내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고통스럽기만 한 인내가 아니라 그 책 제목은 인내의 발효. 발효가 뭡니까? 발효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요? 거의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속에 발효가 돼요.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을 넣으면 이게 소리도 나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인데 그래도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게 발효가 돼서 기독교 복음이 크게 역사를 이루게 됐다. 여러분 거기서 뭐가 역사했겠습니까? 누룩처럼 역사한 그것이 그 저자는 소리 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영적 부흥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문 앞에 있는 현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다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몇 장 되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만은 하박국서의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그의 눈은 유다 사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기 보세요. 나쁜 놈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보면 지금 율법이 무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쪽 동네를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러면서 세상 보고 낙심하고 가슴 속에 있는 불만이 폭발하면서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그것이 여러분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그 내용이 확 달라지게 됐어요. 2장에서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실 그 앞에 1장에서는 부조리하고 타락한 광야 같은 그 유다 사회를 보게 될 때에는 세상에 그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의 눈을 막 찔러대고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피눈물이 날 그런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세상이 그의 가슴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놓았어요. 세상은 소란스럽고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여전히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여전히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딱 고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전부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없는 자리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슴을 채우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세상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고정되어야 할 겁니다. 다른 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 아예 기도의 자리에 털을 잡고 앉아서 계속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하박국의 심령을 부흥시킨 그것처럼 우리의 가슴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보며 좌절하거나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것 때문에 울지 않을 겁니다. 세상 때문에 울었던 눈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지요. 거기에 21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송과 기도를 올리게 될 때에 그 감사가 세상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사, 그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이고 평생 살아가는 방식이고 평생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주보는 이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은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의 가슴을 뒤집어 놓는 것밖에 없는데도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시고 그 자리를 잡고 앉게 하시고 거기서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눈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주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세상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 하박국 같은 부흥을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사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정성과 모든 손길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입원하거나 병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다가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든 연로한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immera palsori chanji jindong al tae Yesu yonggwang junghe gurum tasigo Chansadurul sege mangung modun gose boneyo Guwon badun songdodurul moguri Napalul peraye irum Napalul peraye irum Napalul peraye irum 우를 대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더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나팔 불 때라의 이름 우를 대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장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나팔 불 때라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성도들 중에 세상이 어렵고 요란하더라도 하나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